3장 47절에서 5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주여, 영성을 회복시켜 주사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며 성수주일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임을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드리는 이 기도 제목 들으셔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번 주에 오랜만에 공기의 시원함을 좀 느꼈습니다. 그동안에 전혀 느낄 수가 없었는데 이번 주 새벽 예배를 나오다가 보니까 공기가 시원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시원해졌으니까 산으로 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벽 예배에 더 힘쓰고 또 예배에 더 힘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주 전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설레임을 가지고 그 보화를 샀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은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래서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될 정도로 그리고 그것을 얻을 정도로 소중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이 천국을 받들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은 천국을 대할 때는 기뻐해야 돼요. 어린 아이처럼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곳을 생각만 해도 설레임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가고 싶고 그곳이 바로 내 본향이라고 내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곳이 바로 그 천국이라고 어린 아이들은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있습니다. 설레임이 있죠. 그래서 그곳을 이 어린 아이들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조금 바꾸면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음속에서부터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지금 둘 중에 하나죠. 졸려워서 못 들었든지 아니면은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든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마음속에는 늘 무엇인가 진주 하나가 들어있어야 돼요. 이 속에 보석 하나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천국이어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넘치기를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기게 될 수 있는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가장 문제가 많은 단체가 무엇이라고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문제가 많은 단체는요 생각을 하신 대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말만 죄인이 아니라 진짜 죄인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냥 문의로만 그렇게 한다면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때에 사실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진짜로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와 창녀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이들이 주를 이루었었죠. 이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선량한 사람들만 모였다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사도들의 구성원도 보게 되면 그 속에 세리도 있었고 그리고 과격한 열심당원도 있었고 말이 거칠기로 유명한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결코 좋은 사람들로만 구성된 그러한 제자들의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구성 요소를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의 그 모습, 불러서 교회로 만드시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일전에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냐면은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미련한 자들이라 그러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미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분들은요, 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겁니다. 대신에 교회 구성원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스스로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 자랑하고 교만하는 자들, 이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세상에서 불러내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내 자녀 삼으시려고 찍어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불러내십니다. 사람을 교회를 불러내시죠. 그리고 광야를 걸어가게 하시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무리를 가리켜서 광야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광야 교회를 불러내신 겁니다. 찍어서 딱 불러내셨죠. 근데 그 교회의 구성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그들이 탁월한 사람이냐면은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종노릇하던 사람들입니다. 종노릇하던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지배를 받던 약한 자들입니다. 고귀한 애굽인들에 비해서 궂은 일을 하면서 노예 노릇을 하던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인들에게서 멸시받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고 또 강하고 통치자들, 이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 그래서 교회를 불러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불러낸 사람들도 아직 문제가 많이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이들 중에 진짜가 아니라 가짜도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십시오. 혹시 가짜가 아닌지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는요, 진짜도 있지만은 가짜도 섞여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슴 아프지만은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문제가 많은 단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들만 모여있는 곳이고 거기에다가 가라지도 섞여 있으니까 이 교회가 정상적인 단체는 아닙니다. 자꾸만 부정적으로 흘러가는데요. 그래도 사실인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라지 비유에도 보면은 교회 공동체 내에 가라지 비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교회 공동체 내에 사탄이 가라지를 뿌려놓고 가죠. 교회 내에 신자와 비슷한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라지는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 내에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다 정리를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교회 내에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왜 사탄이 교회 내에 가라지를 뿌려놓았겠습니까?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왜 사탄이 교회 내에 가라지를 뿌려놓았겠습니까? 먼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47절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그물 속에는 좋은 물고기도 있고 좋지 못한 나쁜 물고기도 함께 막 섞여져 있습니다. 그물 속에는 다양한 물고기 들어가 있죠. 49절에 보면은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두죠. 의인 속에 악인이 함께 있죠.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함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용을 하실까요? 제가 하나님이라면은 가라지는 미리 다 뽑아버리고 못된 물고기는 미리 다 뽑아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의인 중에서 악인을 미리 골라낼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다 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귀의 목표는요 세상이 아닙니다. 마귀는 이미 이 세상을 장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정 안 하고 싶으시겠지만은 인정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수중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음모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며나가는 이러한 일들은 사탄이 다 획책하는 겁니다. 사탄이 계획하고 그 일들을 진행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져가고 더 힘들어져가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하는 대상이 바로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세상은 그냥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는 것이고 대신에 이 사탄의 세력을 자꾸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교회를 그냥 두면 안 되는 것이죠. 사탄의 공격의 대상은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몸부림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만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모여서 계속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부르짖어서 기도할 그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요 사탄이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자주 모여야 되고 모여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탄의 목표는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목표 그 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교회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혼란과 또 소요와 잡음 그리고 아픔의 배후 여기에는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반드시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혼란들 이런 잡음들 이 배후에 있는 세력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가지고 함께 뒹굴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사탄의 계획 속에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교회에 가라지가 있고 못된 물고기가 있다면 구약 광야 교회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심어 놓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반드시 그곳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 말씀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섞여 나온 무리가 있었죠. 섞여 나온 무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서도 함께 나왔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자, 이들에게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함께 있는 이들에게서 이 이방인들, 섞여 살던 다른 인종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무엇입니까? 탐욕이죠. 탐욕을 품었고 그 다음에 불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막 그렇게 하면서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교회의 성도들이요, 그들에게서 탐욕과 불평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예배를 했던 이들이 이제 불평하고 짜증하고 원망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처음에 그 사람, 섞여 살던 사람들, 다른 인종들, 이들에게서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은 사탄이 광야 교회에서 그 뿌려놓은 가라지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의 역할이 탐욕을 품도록 만드는 것이고 불평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사탄의 목표가 바로 이것이었죠. 교회에 불평을 쏟아놓고 원망을 쏟아놓고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그 교회 공동체, 광야 공동체가 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에 쏟아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지 못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어디선가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참외도 먹었었고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었는데 그게 이제 생각이 자꾸 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자꾸 소문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이제 이게 나오는 것이죠. 불평하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탄의 계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게 정당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오이도 없었고 참외도 부추와 파와 마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맞는 말이거든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함께 동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거죠. 사탄의 계획 속에 완전히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되어졌든지 간에 교회 내에서 이렇게 원망을 쏟아놓는 것, 탐욕을 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이 교회가 넘어지기를 바래서 가라지를 뿌려놓고 그 가라지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성도들은요,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들은 삶을 어디에서 배워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배워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들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암송을 하기도 하고, 지난주에도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말씀을 이렇게 암송을 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암송을 하셨어요. 근데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목사님, 저는 이 말씀을 암송을 왜 했냐면은 다음 주에 아마 그 좀 자신감이 생기면은 하실 겁니다. 이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잠깐 암송하기로 하셨는데요. 목사님, 저는 이 전도서 말씀을 잠언 3장 말씀을 왜 외웠냐면요. 사람과 인자와 진리를 내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미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경이 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 말씀을 외우셨대요.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에게 존귀히 받는다는 게 그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 말씀을 외우셨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 집사님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속에서 배우는 것이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배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요, 이렇게 멍석을 깔아드릴 때 자꾸만 암송을 하려고 하십시오. 이번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제가 한번 숙제로 내어드렸는데요.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요, 책을 15권을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종류별로 세 종류를 준비를 했는데요. 다 참 좋은 책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가슴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배우셔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서 배우는 것보다는요, 불평하고 탐욕을 품고 원망하는 것, 거기에서 자꾸만 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더 퍼져나가는 거예요. 사탄이 바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손해만 보는 거예요. 진짜로 불평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때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죠.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대화를 하시면요, 그 문제들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일 겁니다. 적어도 기도하는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함께 의논을 하다가 보면은 그 속에서 이 속에 사탄의 역사가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걸 발견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교회 생활을 할 때는요, 순수한 마음으로 합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알곡만 거두기 위한 기대감을 가지고 씨를 뿌리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이게 아니구나. 나는 순수하게 이것만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 속에 다른 것도 들어있구나. 이거를 딱 압니다. 그래서 교회 모습에 실망을 하기도 하고 낙심도 하죠. 그러나 배가 바닷가에 도착을 하면은 게임은 끝납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 해결하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혜로운 어부처럼 되셔야 됩니다. 그 그물 속에 들어있던 고기들요, 그대로 가지고 끝까지 바닷가까지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물 속에는 가짜 신자도 있고 가짜 목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짜 장로, 가짜 안수집사, 가짜 권사님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진짜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쳐다보는 것을 포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이건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작전은 넘어가는 걸, 이거는 전도하다가 보면은 그런 사람 많습니다. 누구누구 성도에게 이렇게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그 성도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고, 사탄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건 그들의 그 작전, 그들이 심어놓은 가라지 때문에 넘어간 겁니다. 우리 속에는요, 때로는 충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충동은 이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싶은 충동, 이걸 말합니다. 잡은 물고기 속에서 못된 것은 버리고 싶은 충동이 있고, 가라지가 보이면은 뽑아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 사람은 가짜야 라고 말하고 싶은 그 충동, 이거는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모르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가짜처럼 행세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진짜인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냥 두라 그랬습니다. 그냥 두고 마지막에 내가 판단하겠다, 내가 다 글러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이 가짜를요 언제까지 허용을 하냐면은, 이 악을 언제까지 허용을 하시냐면은, 우리가 언제까지 내버려 두어야 되냐면은 그날이 심판의 날, 그날까지입니다. 거룩한 주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할 그날이 지금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루가 더 갔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두 종류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에 대해서, 또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을 보면요, 이들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늘 함께 다닙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한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도 똑같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섞여 있지만은 그날에 분명히 구별이 될 겁니다. 구별해서 어떻게 합니까? 50절 말씀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얼마나 단호한지 모릅니다. 늘 사랑해 주님. 내가 회개하면 늘 받아주셨던 그 주님.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제서야 울면서 이를 갈아보았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얼마나 단호하신지,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정도로 단호하실 때는요, 너무 단호하세요. 그때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는 없습니까? 못된 고기가 좋은 고기가 될 수는 없습니까? 사실은요,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생각을 할 때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이거 잘못된 겁니다. 물론 조금 더 나은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가라지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알곡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낮에 서울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작년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친정아버지가 이제 임종 직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작년에는 그 아버님이 구원의 확신도 있었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도 있었는데, 이제 이 따님이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니까요, 그런 확신이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갈지 모르겠다고, 구원 받는지도 모르겠다고 그 아버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몰라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는데요,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억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밀어넣으면은 그러면 구원이 생겨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할 부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드리고 기도를 해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구원의 확신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이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의식은 이것은 우리 속에서 저절로 생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로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100번, 1000번이고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이 저절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면은 아무리 내 입으로 확신이 있다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는 지금 구원이 필요합니다라는 그 표현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복음을 전해드리십시오. 십자가 복음을 전해드리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마음속에서 아 이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기도해 드리십시오. 이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억지로 저를 따라 사십시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과 구원을 주는 것은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주시는 부분,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도록 해주시는 그 부분은 우리가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가라지여도 알곡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가라지처럼 행동을 하고 못된 물고기처럼 행동을 하고 탐욕을 가지고 있고 불평과 원망하고 이것을 퍼뜨리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알곡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가 어떻게 예정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예정론이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예정론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을 해 놓으셨다, 이렇게 예정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제가 물을 마시는데요, 이 물 마시는 것도 예정을 해 놓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물 마시고 뭘 하고 뭘 하는 것까지 다 예정되어져 있는 것 전혀 아닙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구원받기로 예정이 되어져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가라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못된 물고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뽑아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제서야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시작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카고의 한 작은 교회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3살 된 소녀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마지막으로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제 마지막 순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관 앞에 가서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한마디씩 이야기를 하면서 작별 인사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 사나이가 술 냄새를 풍기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아이의 발에 신겨져 있던 예쁜 신발을 빼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남자는 그 신발을 팔아서 35센트를 받고 그 35센트를 가지고 싸구려 술을 사서 그 술을 마셨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죽은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가라지였습니다. 죽은 그 딸아이, 그 딸아이의 신발을 벗겨가지고 술을 사 먹을 정도로 그는 형편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는 시카고 역사상 그곳에서 치유 불가능한 천여 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멜 트라더라고 하는 전도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가라지였지만은 가라지로서 지옥의 맨 밑바닥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회개하였을 때에 그는 알곡으로 변화가 되어졌고 그의 삶은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 기회가 주어져 있을 이때에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고 가라지가 알곡이 되는 이런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날이 오기 전에 해야 됩니다. 그날이 오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도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세상 끝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 마지막 날에 주인은 탐스러운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농부의 기쁨, 탐스러운 열매를 바라보시는 그 농부의 기쁨,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이 시를 읽으면서 참 낭만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가 오늘 떠올라서 한번 찾아서 적어보았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인데요. 귀천은 하늘로 돌아간다 그러한 뜻이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이 믿는 자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를 보면 돌아갈 날을 그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세상을 소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돌아가면 이 땅이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말을 할 것이라 그렇게 시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려면 우리가 늘 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혹시나 내게서 가라지의 탐욕, 이 가라지가 가지는 불평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늘 회개하는 단체, 늘 회개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성도가 되게 만들어가는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그렇습니다. 내 잘못이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치면서 회개하는 교회, 그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이고 그 교회가 가라지를 알곡으로 만들 수 있는 교회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이 도구, 너무 아름다운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구름불에 던져놓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개, 이 회개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우리가 살아있도록 만들어가고 우리들에게 부흥을 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